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21일 중앙정보국 CIA를 찾았습니다. 취임 전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CIA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랭리에 있는 CIA 본부에서 4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매우 지지한다며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이 원했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CIA가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조직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새 행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때까지의 그 어떤 전쟁보다 ISIL과 오랜 싸움을 치르고 있다며 이때까지 미국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지 보다는 억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을 이제는 반드시 격퇴해야 하며 다른 선택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CIA를 찾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보당국에 화해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CIA는 지난해 미국 대선 해킹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 해킹에 가입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정보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 미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여성 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린 내셔널몰 광장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많은 참석자가 행사의 상징인 분홍색 모자를 썼습니다. 행진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거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영화배우 스칼릿 조헨슨, 가수 마돈나 등이 무대 위에 올라 연설했으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여성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인 타미카 말코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선 구호에 대해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없이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거리 시위 행렬은 의사당 부근에서 백악관 방향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는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보스턴, 애틀란타 등 미국 대도시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열렸으며 행사 주최 측은 총 30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퇴진을 거부해온 아흐야 자메 감비아 전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21일 밤 감비아 수도 반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메 전 대통령 일가는 1시간 정도 비행 끝에 기니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 기니 수도 말라보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초 대선에서 패배한 자메 전 대통령은 선거 직후 패배를 수용하는 듯 했으나 임기 종료가 다가오자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공식 임기는 지난 18일 밤 12시부로 종료됐습니다. 1994년 29살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자메 전 대통령은 22년째 감비아를 통치해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릴 시리아 평화회담에 미국 측이 참여한다고 카자흐스탄 외무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 시리아와 시리아 반군 대표, 러시아, 터키, 이란, 미국, 시리아 유엔 특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정권 이양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회담에 워싱턴에서 직접 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조지 크롤 주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 회담을 주도한 이란과 러시아, 터키 대표단은 21일 사전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미 한 정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들어보시죠.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낭독한 취임 선서입니다. 나 도널드 트럼프는 성실히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보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들어보셨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는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의 그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나 또 대외 외교 안보 정책상으로나 상당히 많은 견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미국 언론들은 가장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선거 과정에서의 그 치열한 분열 그리고 편이 갈라져서 상당히 가혹하다 그럴까요?
네.
그런 선거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미국 사회가 이념적으로 그리고 계층적으로 또 세대 간에도 상당히 분열과 갈등이 심한 국면이고요. 또 인종 간의 갈등은 더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금 본인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1차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였고요. 선거는 고사하고 당의 후보로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트럼프, 국내 현안 말고도 참 국제 정세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지 최원기 기자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지난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신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는 외교보다는 내치, 그러니까 내정량이죠. 내정이 더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가 나온 국가 통합 문제 외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 고용 창출, 또 건강보험 개혁 등이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고요. 대외정책, 외교도 이 같은 내치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낡았다, 또 쓸모가 없어졌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나토를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그 재정 적자, 경제가 나빠졌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에 비해서 대외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인 발언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발언을 정확히 보면은 한 6가지의 그 대외정책의 가닥, 대외정책의 어떤 그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길 수도 있다. 하나의 대외 정책의 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행태를 보였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유럽의 그 영국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는데요. 앞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동안 한국, 일본 이런 그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좀 비판하는 언급도 했었고요. 또 무역협정, 특히 멕시코, 캐나다와 했던 무역협정,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같은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지난주에 최근 있었던 그 국무장관 지명자죠. 렉스 틸러슨 같은 지명자들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같은 내각 안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장관 지명자의 시각이 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대외 정책을 어떻게 하나로 조율해 나갈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다, 트럼프만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 부호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런 그 기업인이다. 또 이 정치나 외교에 전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비즈니스맨이다. 또 하나는 워싱턴의 기존의 그 정가와는 그동안의 인연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다, 그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제대로 갈 것인가, 좀 기대도 하지만 우려를 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놓고 지금 미국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특징들은 사실 장점이자 또 단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워싱턴에 말하자면 기득권층을 청산하겠다 이런 구호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본인이 워싱턴에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직에는 한 번도 있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치가 작용하는 그런 어떤 기제에도 사실 익숙하지 않고요.
네.
또 미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정치권을 두루 설득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화당과도 상당히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을 펼쳤단 말이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국내외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순조롭게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 발언에서 주목됐던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 입장이었는데요. 이 동북아시아 정세 또는 북한 문제와의 연관성,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점을 봐야 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에 북한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또 ICBM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이 어떤 관계를 해나갈지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온 양측 간의 발언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뜻은 전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북한도 지금 나름대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무슨 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이런 시사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양측 간에 그 앞으로 상당한 어떤 갈등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강경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협상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의 취임을 보자고 한다면은
네.
가장 큰 것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른바 리셋,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타이완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협상할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샀고요. 또 러시아와는 반대로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는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의향도 내비쳤고요. 또 나토와 관련해서도 나토는 러시아가 상당히 반감을 갖고 말하자면 적대적인 그런 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네.
나토에 대해서도 낡은 조직이라고 발언을 해서
네.
이 중국과 러시아에 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로 남중국해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활동을 중단시켜야 되고 심지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세가 북한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러시아 기본 입장들은 틀림없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또 일본과도 상당히 공동의 전선을 펼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점점 더 북한을 전략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해결하려고 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측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좀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
네.
이런 말하자면 정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올해 그 대통령 취임식에는 아주 경계가 아주 삼엄했는데요. 물론 워싱턴 DC 일대가 연방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공무원들은 출근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 거리가 이제 봉쇄가 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나온 얘기들 또 공개적으로 미국 그 의원들 일부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이런 상황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의 국내 불안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건 국내적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취임을 보는 국제사회 반응 이것이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8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를 이끌었던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 외교 질서 즉 다자주의에 기초한 외교 질서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서 성향이 상당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에 대해서 남다른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오바마 대통령 그 시대에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어떻게 좀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의 갈등 측면이 있고 또 남중국해 얘기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중국해 문제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은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유럽 나토도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토는 그동안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적 압박을 이겨내는 상당히 중요한 그 집단 안보 체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쓸모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토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의 미국의 중요한 맹방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든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보려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당선자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서 미일관계 여러 얘기를 했고요. 또다시 보자 이런 약속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란이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란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서방 6개국과 미국이 포함해서 이란 핵합의를 맺었습니다. 네.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에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킬 것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야말로 폐기를 하고 재협상을 할 것인지 이게 관심인데요. 이란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핵합의를 지켜야 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또 외무장관도 잇따라서 이란 핵합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의 또 다른 맹방이죠. 중동의 이스라엘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중동과의 여러 관계를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보다는 약간 좀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친이스라엘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좀 짚어봤는데 이 정치는 사실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요들의 그 구성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 강요 내각의 특징을 보면 백인 중심이다. 남성 중심이다. 그다음에 부자들로 돼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의 그 장관 지명자 15명 중에 13명이 이제 백인일 정도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자, 이런 그 대통령과 이런 그 내각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전망 어떻게 점을 쳐볼 수 있을까요?
예,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상당히 다른 국제사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는 불간섭, 불개입의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현재의 국제질서를 많이 바꿔놓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유럽에 대한 입장들 또 나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말하자면 격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별히 또 그 한반도를 보면은 주변의 4대 강국들이 다 특성 있는 그리고 또 개성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들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고요.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네. 굉장히 그 말하자면 자존심과 또 그 성향이 강한 그런 그 국가 원수들입니다. 이런 국가 원수들 사이에서 뭔가 삐걱이는 서로의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 갈등과 대립이 고조될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있고요. 이 국내적으로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10년 만에 백악관과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국정 과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와 대외 면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국제정치나 또 국내 정치의 주요 현안들을 풀어나가느냐,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힘의 입장에서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강자의 위치에서 대외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찰음이 강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순조롭게 대외 새로운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트럼프 대통령 출범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떨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 잠깐 들어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것이고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련의 언급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또는 당선인 시절에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비친 이 북한 관련 발언들은 사실은 정책 수준은 아니죠. 당연히 북한에 대한 인식을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도 사실 굉장히 그 편차가 심합니다.
네.
이 정상회담도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이 북한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든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 양극단의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에서는
네네.
아주 상당히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맥락에서는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대화, 협상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루지 못했던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을 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전망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사령탑들이 다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령탑들이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는 주요 강력급 인사들의 대북정책 인식 이런 것들을 엿보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행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 전략적 인내다. 이런 정책으로 고수를 해왔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막 취임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제 뭐 대북 정책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아마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그동안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당히 좀 대북 압박 강경한 입장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핵실험을 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도 작년의 경우는 20번이나 넘게 그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은 아마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고요.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얘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트럼프의 내각, 국무장관 지명자나 그 국방장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그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뭐 분명한 입장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또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거나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중단할 이런 의사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가 되겠다 이렇게 시점은 저희가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어떤 갈등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지명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북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도 대강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상당히 강한 말하자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강요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폼페오 CIA 중앙정보국장 지명자, 이분들이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역시 대통령과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네.
또 강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북한을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일삼고 또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그것은 지금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선제 공격 그리고 또 세컨더리 보이콧,
네.
또 심지어 대화까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언급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중에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선제 공격과 세컨더리 보이콧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접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진영이 갖춰질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우세합니다.
네. 자, 그러면 대강 한 3월경쯤 되면은 어떤 그림이 좀 나올까요?
글쎄 뭐 구체적인 뭐 시점은 특정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취임을 하고 지명한 그 국방 국무 장관 중에 국방장관만 인준청문회를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북정책 또 한반도 정책이 그 입장 아마 구체화되려면은 아마 그 이 같은 장관급의 인선이 완료되고 또 그 밑에 정무직에 해당되는 동아태 차관보 정도의 그 후속 인사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쯤이 한 3월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요. 3월이 또 하나 주목되는 이유는 3, 4월이면 연례적으로 미한 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립니다.
네.
또 북한은 이미 김정은 1월 신년사에서 상당한 이거에 대해서 미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3, 4월에 혹시 저 미중 간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아니지만 그 측근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언론 매체 등에 그 이런 내용이 이제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이 북한 문제가 아무래도 굉장히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주요 매체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의 형식으로 이 칼럼 등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말하자면 좀 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제재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북한이 더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고 또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이 제재나 압박으로는 아직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네.
그것은 통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고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것은 대화 협상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 중에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있고요.
네.
또 핵과학자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네.
직접 북한에 가서 영변의 핵시설을 본 굉장히 드문 그런 미국의 과학자인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네.
이 지금 방치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무기는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네.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핵 무기 개발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그쪽에 중심을 둔 그 얘기를 해봤는데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지난해 그 연말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그 수뇌부를 그 상당히 압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선전 선동부에 있다는 그 김여정을 갖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그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서 미국의 그 대북 제재 그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효과는 없다고 해도 상당히 그 상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행위인데요. 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처럼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강도와 어느 정도 각도에서 다뤄나갈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부시 연구소죠. 전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에 세운 그 연구소인데 네.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상당히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그 해결하는 건 물론이고 인권 문제도 그와 함께 동시로 상당한 중요도를 갖고 병행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지가 이 평안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서해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데요. 이 기지에서 아마 인공위성이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북한이 KN-08 그리고 KN-14 이렇게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형태나 길이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로켓이 일부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미사일인지 그 형태를 완전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장거리 미사일로 보인다는 것이고
네.
또 새로운 형태다. 길이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정황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 시험 발사의 준비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는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각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
네네.
그랬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판단에 따라서 한국 당국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곧 발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새로운 미사일이 뭐 발견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지만 그 구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그 내일이다 모레다 직접적으로 언제 발사한다 이런 특이한 동향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되고 새로운 미사일이 포착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당장 무슨 내일이나 모레 그런 긴박한 움직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그 서로 다른 그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네.
하나는 과거 전례를 볼 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 당시에 도발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 취임식 직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언젠간 발사를 하겠지만 당장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막 지금 그 출범한 상태에서 도발할 경우에 일부러 그 상당한 그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한 미한 군사훈련이 있는 3, 4월이 좀 더 발사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술 역량을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발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공중에 띄워서 어느 정도까지 된 진전 상황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은 일단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 본토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도 일단 어쨌든 실험을 한다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물론 가정의 상황이긴 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그런 시험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분명치 않지만
네.
애쉬턴 카터 물러난 그 국방장관은 이것이 위협이 된다면 미국에 격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격추하지 않고 그 미사일의 발사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격하지 않고
네.
이런 언급도 했었거든요. 이 분명한 것은 그 미국이 본토를 말하자면 위협할 수 있는
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그것이 시험 발사가 됐던 어떻든 뭔가를 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한 발언 아닙니까?
네네.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네.
분명하고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럴 때도 항상 이제 중국이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고 있는데 자 이제 ICBM을 발사한다면 그 중국의 제재 정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글쎄요. 이것도 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든 그 미사일 발사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그 위반을 하고 핵실험 또는 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국제사회는 당연히 이에 대응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미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도 한층 여기에 대해서 그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의 제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소식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원성군 원성읍에서 온 북한 이탈주민 염정실이라고 합니다.
서울 정착 11년 차인 염정실 씨는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입니다.
이쪽은 아주 차가 그냥 한 집에 한 서너 대씩 있고 너도 차 타고 싶으면 소주 한 병 값이면 차를 사. 이 말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나 빨리 그 차를 타고 싶어서 그래도 가야겠다.
한국에 오면 너도 나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사촌 오빠의 전화에 두만강을 건너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슴이 진짜 심장이 툭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누가 국경을 넘었구나. 이제는 이제 저쪽 땅에 이제 두 번 다시 갈 수 없겠구나.
두만강 건너 중국 땅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고향 땅을 바라봤었고 사촌 오빠가 연결해준 브로커를 따라서 태국에 도착했지만 숨어 지내던 안가바크로 나왔다가 탈북자임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쳐 다니는 신세 차분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를 숙소에서 나와갖고 거기 뭐 사러 간다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서 덜렁덜렁 나갔다가 태국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민국으로 숨막히는 여름의 더위를 철창 속에서 보냈습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엄마하고 했던 게 너무 눈물 나요. 제가 참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떠났는데 엄마하고 잠 못 자게도 제가 많이 싸우고 참 못할 말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엄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그 후 몇 달 뒤 정실 씨와 어머니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건네준 식사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 말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너는 그때 엄마한테 그거 좀 먹으라고 말을 좀 해주지 배고픈데 지만 먹고 엄마가 저기 떨어져 앉았었어요. 근데 엄마 나는 그냥 주니까 먹은 거지. 근데 엄마는 왜 안 드셨어요? 엄마는 돈을 내는 줄 알고 안 드셨대요 그거를. 근데 지금도 그걸 못 먹은 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간호조무사 염정실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정원까지 들어가는 길에 그 한국이 거리들, 그 차들 불빛들, 그때 우리 새벽 7시인가 아침 7시인가 내렸던 것 같아요. 7시, 8시? 내렸는데 그때가 11월이었으니까 그래도 한국은 춥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고, 그 막 새벽에 도심을 달려서 이렇게 가는데 그 숱한 차들, 오로지 차에 꽂혔나 봐요. 저는 차들이 그 많은 게 그렇게 황홀하고 그 도심 속에 간판들 불빛 번쩍이는 게 그게 그렇게 멋있고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어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그것만 봐도 기뻤던 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스름 새벽녘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버스 안에서도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 비행기를 내려 발 디딘 곳이 한국 땅이라는 것이 여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큰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사연 많고 고단했던 그런 가정을 겪어온 그런 얼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저희는 젊은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아니 벙벙해가지고 거기 또 한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막 소리쳐서 불러서 버스에 탔었던. 예. 인천공항 자체도 멋있잖아요. 와, 이런 데도 있구나. 진짜 촌에서 온, 여기 촌보다도 더 한심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때는.
쏟아져 나오는 비행기 승객들에 놀라고 바쁘게 움직이는 새벽 입국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보아야 할지 어안은 벙벙하기만 했고,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서울 구경을 나갔을 때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신기했습니다.
그냥 차들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거나 그 간판을 봐도 기뻤으니까. 와, 그리고 한번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도 그 쌓여있는 물품들. 와, 저거 진짜 고양이 뿔 내놓고 다 있는가 보다. 진짜 뭐가 많다. 저거 언제 다 팔기는 파나, 이 사람들. 정말 별 게 다 있구나. 늘. 지금은 거기 짝꿍 없어졌지만 여기 와갖고 진짜 한 6, 7년까지만 해도 옷 파는 데 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저 많은 거를 저 주인은 다 팔고 죽나? 이런 생각까지. 정말 흔하다. 많다.
국정원 조사를 끝내고 탈북자들의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 어떤 곳이고 거기서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사촌 오빠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실 씨의 목표는 딱 두 가지. 컴퓨터 사용의 기본인 자판 두드리는 법을 익히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해두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컴퓨터하고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하나원에서 해가지고, 아,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냐 했더니 컴퓨터는 여기 와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해라 해가지고, 아무튼 그 한컴 타자 그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쳐가지고 제가 워드를, 그게 그때 뭐 400 몇 타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잘 합격 맞았고, 운전면허는 필기만 하나원에서 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기 보고 그 몇 개월 안에 실기 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기도 90 몇 점으로 해가지고 통과해서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하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면허부터 땄구나. 운전면허부터 땄어요.
한국 사회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이미 합격한 상태였고 자동차의 기본 조작을 익히는 기능시험과 도로운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행시험을 위해서 300달러에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없는 돈을 30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인가 저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거 내고, 예,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했나. 아무튼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막 그 피어 좀도 싸고 그랬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운전면허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응급실도 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라도 자격증을 더 따놓아야겠다며 학비와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전산회계학원에 등록을 했고 자투리 시간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자마자 말투 때문에 조선족이라고 쉽게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벼룩시장 같은 이런 신문지를 보고 제가 그때 같이 나왔던 언니랑 하나원 같은 기수 언니랑 머리 맞대고 앉아서 찾아가지고 면접을 보러 간 게 여기 물레동이었어요. 여기 물레동에 바도 있고 호프집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도 많이 북한 쪽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저희는 북한 사람이라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진짜 얼마 안 됐어. 보름 만에 제가 거기를 면접을 갔었으니까 했었는데 계속 면접을 보면은 이 말투 때문에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잘 도와주시라고 열심히 일하고 일에 대한 대가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저희를 썼어요. 두 명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거기를 3개월 다녔거든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
북에서 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일거리를 주는 곳이면 돈 많이 주지 않아도 넙죽 고맙다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저녁 시간에는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한 달 정도 하다가 저쪽에 송파 쪽에 그 학원을 또 소개받아가지고 학원이 끝나면 2시쯤 끝났나? 끝나면 바로 알바하는 데 가가지고 또 알바하고 2, 3시 때 들어오고 아무튼 욕망은 크고 그게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또 버는 것대로 모으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욕망과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출퇴근 시간이면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의 지하철로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곳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영어에 컴퓨터 회계 용어까지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조금 자고 자자마자 일어나서 또 학원을 가야 되지. 근데 학원에 가서 그 공부를 배우는 게 여기 그 컴퓨터 용어 자체도 너무 생소하고 그런 데다가 세상에 해보지 못했던 그 회계 쪽으로 이 회계 쪽의 용어가 또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계에 대한 그 실무를 깨닫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머리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제가 한 달 동안인가 다녔거든요. 거기를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조금 한국 사회에 좀 정착하고 어느 정도 이게 뭔가를 좀 알 수 있을 때 학원 같은 것도 다녀야 될까 보다. 제 나름으로. 근데 뭐 이거 하나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뭘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엄마는 많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 혼자서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다가 그런 때라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소개팅에 나갔던 자리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친구를 따라 남자를 소개받는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한국 남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 자리에서 지금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한북도 쪽에서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엄청 억세요. 여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막 말투나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막 투박하고 억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딱 그 자리에 나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아주 그 중저음의 낮은 그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해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별치 않은 건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진심으로 보였고 너무나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그 자리에서 저를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내 인연이었구나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근데 그분한테 그런 감정은 못 느꼈고 외형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볼 게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한국 남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남편은 상냥했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웃어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남자가 아니라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것. 탈북 여성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받는 일이었고
우리끼리도 한국 남자랑 산다거나 뭐 한국 남자가 친구다 이러면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오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연락을 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게다가 정실 씨를 좋아해주는 그 남자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이유 바로 함경북도 온성에서 두만강을 건넜던 그 이유 속에 있었습니다.
예, 소주라는 게 저희는 그 나달 그 강내 옥수수? 옥수수를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소주가 엄청 세고 여기 소주는 10몇 프로라고 우리는 막 20, 25% 넘어가고 이렇게 신문지에 불 붙였을 때 불이 붙어야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게 그래야지 좋다고 먹거든요. 그리고 정제라는 것도 안 해갖고 뿌연 거 아주 뿌옇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병도 비싸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나달이 없고 식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술을 그 곡식으로 만드는 술이니까.
한국만 오면 소주 한 병 값으로 그렇게 원했던 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사촌 오빠의 전화 때문이었는데 처음 만난 한국 남자가 바로 중고 자동차 판매상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진짜 비싼 차 내놓고는 자전거를 다 타본 것 같아요. 내가 워낙에 차에 관심이 많고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사서 이게 무슨 좋든 나쁘든 끌고 오는 거예요. 자, 타봐라. 이건 이런 차다. 이 차 이름은 뭐다? 이러면서 한 달에도 몇 개 자전거를 정신없이 타봤어요. 다 타봤어요, 아무튼.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간호조무사 염정실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렇게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